아멘. 오늘 수요일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가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끝내 수배가 쉬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또 모르죠 이제. 지금 꿈물의 마라나타가 대회가 82일 남았습니다. 82일 남았고 이번 주 주일이 되면 한 78일 남는 상황이에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큰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단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할까 좀 믿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또 행정국장님과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조금씩 확인하고 이렇게 좀 더듬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뭐 5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며칠 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선도해서 이렇게 좀 부분들을 믿음을 좀 드리면도 많은 게 좋다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니셔 팀들이 드디어 내일 4시 한 반쯤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죠. 또 교회가 이제 시끌벅적할 것 같아. 또 이제 막 도서관도 난장판 되고 이제 누가 했어 다 알면서 항상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콩고 팀들이 이렇게 9개 지역인가 흩어져 갖고 이렇게 사진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진은 또 이게 어떻게 다 눈이 다 뻘게 갖고 나온 사진이 이렇게 다 흑인 이게 어두운 실내가 어두운 교회인데 다 눈만 이렇게 사진 보세요. 번쩍이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정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도 한참 웃고 그랬는데 어쨌든 토마스 목사님과 또 우리 조 목사님과 박경지 목사님과 홍광희 목사하고 또 이제 프린스 목사 다양하게 좀 움직이면서 그날을 섬기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뭐 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살려야 되겠지만 그 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신 것은 너무 감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그거를 홍보하고 하진 않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싶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2월 달은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아프리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카코 목사님도 그것에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이스마엘 목사님이랄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셨네 이스마엘 목사님이 이제 명단만 만나보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서 되게 귀한 현장이고 또 그 아프리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조금만 와도 바닥에 막 이렇게 막 그 물이 배수가 안 돼가 하수 시설이 약한지 그래서 지금부터 엉망이 되고 또 교회도 비가 오니까 막 비가 새고 막 메시지 소리인지 이게 저거예요. 양철 지붕.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다랑 탕탕탕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점점 커지고 목들 다 쉬고 지금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꼼꼼히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기도니까 이런 부분 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국교회가 좀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이번주 받았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12강 중에 몇 강인가요? 요즘에 묻는 재미를 사는데 10강이에요 10강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셨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을 향한 합당한 생활, 이렇게 좀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룩을 향한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대인 성경 같은 걸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선반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금 가늠하시고 삶이 조금 예전보다 나으니까 택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인데, 우리의 구원은 내 행동과 처신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낳기 이전에 내 구원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거룩을 몇 점을 주십니까? 몇 점을 주세요? 나는 거룩해서 받을 만해 그런 인간 있나요? 그럼 나가세요. 여기 있을 리가 없으니까. 보세요. 여기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약속을 이행하면서, 계약을 이행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장례식을 많이 봤어요. 전도사다 보니까 사람이 꼴딱꼴딱 숨 쉬다가 숨지는 것을 여러 명을 봤어요. 유쾌하지 않아요. 사람이 턱턱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돌아가세요. 진짜 꼴딱하는 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 사람이 맥에 툭 풀리면서 어떤 분은 자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굉장히 험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육신으로 보게 되면 최고로 연약한 때예요. 아이는 길 힘이 있잖아요. 뒤집기도 하고. 근데 이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 육신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를 그때 그 순간이 완전한 거룩한 영화로 넘어갈 단계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 혹시 주님이 오시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안 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서로가 쌍방간에 장례를 가게 될 거예요. 도희가 제 어떤 장례를, 예를 들면, 아니면 제가 뭐 재경의 장례를 김재경 이렇게 이제 인정이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는 일. 근데 그 순간이 사고사가 아닌 이상은, 사고사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죽음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부르신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그때 그 순간을 그 인생을 통해서 성화하게 하셨고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영원해질 상황인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영원해지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 더 살았으면 좋겠고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 대부분 삶이 마감이 되어 지금이야 화장을 바르면 바른 대로 이뻐지고 입으면 입은 대로 이뻐지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발라도 발라도 떡칠을 하고 분장하고 막 온통 그냥 변장을 해도 사실은 이 연로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성화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 순종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잖아요.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너무 세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아지지 않으면 이제 12강 우월지, 27강 우월지, 이거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뭐가 삐끗해요. 삐끗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그 예전에 그 알죠? 그 행복한 뭐 새 생명 뭐 이렇게 현장 모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교재를 몇 번을 버렸어요. 떨어져 가지고. 이 호치키스 떨어진 거를 쓰다가 물이 묻어서 막 두꺼워지고 그걸 몇 번을 쓰다가 더 이상 메모할 데가 없어가지고 버릴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재에 염증이 확 뜨는 거예요, 이게. 아, 뭔가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했던, 혹 안 했다 하더라도 괜히 그냥 진상부린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그걸 너무 했는데 답이 안 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빈정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주는 말씀을 채워나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12강 내용에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간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기록의 목적 1강부터 12강까지 너무 세련되게 반듯하게 잡수란 말 없이, 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돌아다 보니까, 뭐, 빈정되는 사람도 있고, 12강에 대해서 뭐, 따라 한 거다, 뭐, 따라쟁이, 이렇게, 뭐, 말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말이 길어지는데요. 넘어와서 오늘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좀 봅니다. 거룩을 향한 합당한 생활.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 여러분, 저는 체험 경험 말할 때 어떤 걸 말하냐면 방언이 없다랄지 무슨 뭐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과 이 복음은 체험과 경험으로 알기 전에 이게 체험과 경험은 되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의 체험과 경험을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체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왜? 저도 산교도 다녔던 사람이고 저도 대학 때 방언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알아요. 하지만 계속 필요한 것을 체험과 경험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다라고 딱 확인이 돼야 돼요. 아니 뭐 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빠가 내 아빠 맞아요? 늘 묻는다라면 이건 피곤한 일이에요. 이걸 늘 체험을 해야 되고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따라서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희 애들이 그 엄마 보고 그래요. 할머니 그러거든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부를게 엄마한테? 장모님하고요. 들으셨으면 몰라요. 누가 장모님인지 누가. 한번 장모님이 죄송한 그러는데 그럴 뻔했잖아요. 너무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우리 신분에 대해서 체험과 경험으로 한두 번쯤은 경험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평생을 물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경험을 해야 태양이 경험을 늘 하고 체험을 늘 해야 그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쓰지 맙시다. 나중에.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몇 구절 말씀 보고 말씀을 좀 진행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뭐 수건이 억지 많이 또 계시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거 이전에 18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몇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게 현실인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담에게 있던 그 현실이 우리에게 현실이었어요. 아담이 원죄를 범한 그 죄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가 사망에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종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종된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는 일관적인 얘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연합을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얻어낸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와 열매 나온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도요 열매 맺히는 측면에서라고 적용하면요 여러 명 죽어나갑니다. 여러 명 죽어나가요. 열매 한 모서는 묻기 시작할까요? 그 니는 그러면 이제 한두 끝도 없는데 그게요 열매 맺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이라는 얘기 원 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종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각도로 봐야지 이것을 열매를 맺냐 안 맺냐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한 나도 거기에 걸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로마서 11장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특출난 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다가 구원의 설명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접붙임이에요. 원 가지에 가지를 떼서 이 가지에 붙이는 행위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본인을 절단을 하고 본인 스스로 가서 붙인 게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졌고 꺾여진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쪽에 붙여진 거예요. 원래는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열매를 맺혔고요. 원래는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농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하나 하려고 장모님께 전화하고 유튜브 주소 보고 난리를 폈어요. 원래 뭐냐? 좋은 나무에다가 아닌가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이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쓴 11장, 로마 11장 읽게 되면 뭐죠? 거꾸로?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붙이는 이가 나와요. 이거는 나쁜 종자를 맺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요. 근데 열매 목적을 설명이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구원을. 이런 걸 볼 때 너무 오묘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보세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힘든 것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요, 성경 이 한 장이 몇 그램 같습니까, 이거? 이 한 장이요. 이거를 잡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걸 봤어요. 많은 불신자들 어떻게 사냐면요. 주말만 되면 저녁에 저기 용평 이러는데 식상을 가요. 보드를 타고 다음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재밌다. 또 가요, 그날. 일주일에 4일 가는 사람, 4일 가는 직원을 봤어요. 여자 직원. 나이키 신발 너무 좋아하대. 나이키 신발이 150개가 있어요. 벽면에 이렇게. 왜? 그러고서 또 영화 보러 가요. 그리고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야, 저 코피 안 나날 정도로. 그리고 막 달리고, 막 술 마시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만나고, 또 영화 보고, 찜질방 자다가 또 출근하고. 끝내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성동교에서 이렇게 그 성수대교, 성동교가 투신을 해가 아래가 다 돌바닥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반이. 무슨 대학교 불교학과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냐? 가족들을 향한 열심이 장난 아니에요. 막 생일 축하 막 너무너무 막 이벤트 크게 해주고 아이들 향해서 뭘 막 사가고 어린이날이면 뭘 사가고 또 같이 부부들끼리 나가서 또 외식하고 돌아서 또 애를 재워놓고 부부끼리 또 영화 보러 나가고 또 아침에 와서 출근하고 저녁에 또 동아리 활동하고 무슨 학습 조직 같은 거 또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막 주식도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정보 교환하고 또 인맥 쌓고 학교냐 학습 조직도 모여서 뭐 하고 자기 개발하고 독서 야 이게요 에너지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모임이 한번 나왔어요. 앉아있질 못해요. 물론 식후지만 밥 먹고 모이는 몸이지만 어떻게 5분 내에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30분 자체가 조차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발휘했던 그 에너지는 뭐고? 막 달리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넥타이 머리에 묶고 막 휴지 던지고 막 그냥 소화기 들고서 노래 부르고 마이크 돌리고 제가 직장생활 23년 했잖아요. 23년. 한두 개를 받겠습니까? 마이크 돌리다가 부장님이 맞고 안경 깨지고 소화기 발사돼갖고 그 안에 막 그 연기 되고 퇴근길에 다 부우 해가지고 퇴근하고 그것도 웃기다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점심때 나가 멀리까지 30분 지나가서 시청가서 또 콩국수 먹고 또 직장 막 딸려 또 딸려 돌아가고 이게요 전쟁이야 전쟁. 근데 그렇게 에너지 있게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마시고 새벽까지 마시고 찜찜한 자고 또 출근하고 업무 능력 탄탄하게 또 발휘하고 실력은 너무너무 출중하고 성과급 받고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에너지 참 대단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교회 들어왔을 때 그들의 뒷모습 보면요. 맥을 못 쳐요. 맥을.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하나를 30분을 듣는데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안 맞는다고. 나랑 안 맞는 설교라고. 저 틀린 설교라고. 우리가 뭐 성인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수염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수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나는 수염을 깎으면 더 두꺼워진다는 걸 알고서 매일 깎는 거예요. 이렇게 막 깎고서 막 스킨 막 아부처럼 바르고 괜히 막 어른이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어른이 흉내내려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해요. 막 술도 먹어보고 막 담배도 펴보고 이것저것 따라해보기도 하고 지난번 여기 주차장도가 들어와서 막 담배 피우는 거예요. 현수막 가가지고 그냥 두면 되는데 뭐 하는 거니?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저 성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성인이 먹어서 담배 피니? 막 또 이제 나 중간에서 말리고 이제 워낙 큰 애들이라서 이제 말리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왜 교회 내에서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못 쓰냐고요. 왜 그렇게 에너지를 향해서 막 하면서 왜 교회에서 나오는 이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에 장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안 가지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를 나오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10수년 동안 교회를 나온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관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또 주일날 많이 보잖아요. 아침에 딱 때리고 오후 예배까지 있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딱 시작하면 우우 가시잖아요. 이게요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건 그렇게 막 취미생활하고 등산하고 아침마다 막 조깅하고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또 하고 또 헬스 또 하고 또 복근 만들고 다이어트하고 막 투자하는데 막상 한번 신앙적으로 도전 한번 해보자고 말하려면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복음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진보와 도전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하냔 말이야.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교회 문제예요. 모든 교회 문제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이뤄내고 해내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은 그렇게 아는 게 힘들고 버겁고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반항하냔 말이야. 그 가운데 12강에 들을 리가 없죠.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수를 못 받을 망정 비아냥거리고 빈정되고 니들은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가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정력적으로 에너지 있게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막상 신앙인이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에너지만큼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걸 다 하면서 막상 교회에서는 예배 하나 드리기 도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거는요. 아무리 꿈부려가 아니라 꿈꿈부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개인이 살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향한 합당한 생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를 것이래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달리는 사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가 능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지는 거라고요. 이끌려지지만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계속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거 열매를 맺고 있어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꾸 뭔가가 행위를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붙어있냐 이거 붙어있냐. 붙어있다라고 한다라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평생을 통해서 내가 보기엔 부족하고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성화 다음에 영화잖아요. 그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면 육신으로 보기엔 아니고 육신으로 보기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영화로움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냐 맺냐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붙어있는 게 맞냐 생명관계가 맞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쭉 넘어가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로마서 7장 4절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씀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복연합니다.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내용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열매를 하나님을 향해서 맺게 하게 하시려고 내 죄를 이 써야 되겠네요. 이게 복음인데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건지신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이게 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런 건짐이라고요. 순종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순종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사단의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라는 그 얘기예요. 네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술 끊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꾼이었잖아요. 신앙민이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인생이 외로우시니까. 친척이 아무도 없으니까. 명절에 갈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명절 때마다 우스던 아버지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늘 술 드시고서 늘 명절날 새벽에 들어오세요. 설날 추석에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애들을 낳고서 명절만 되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자꾸 돌아다녀요.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막 구제시장 이런 데. 현사목 어느 날 아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만 가요? 애들에게 좋은 거 보여야지. 그 순간 뭐가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뭐가 배회하지? 뭔가 배회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방어하는 느낌이 이렇게. 뭐 그때부터 뭐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이게요. 이 종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이거는요. 이게 지배예요. 근데 이쪽에 딱 넘어온 이후에 왜 넘게 했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옮기셨다고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원 나무에서 가지로 띡 이렇게 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온 진액으로부터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감람나무라고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꼽는 거라고요. 접붙임은 원래. 근데 성경에서는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였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열매는 이 나무의 성질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질도 뿌리 진액을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원래 원예 학과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좋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영화로움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 계획과 선택과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이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커져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아는 거 말고 알려진 그 복음에 대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12강 속에서 다 묻어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볼 때마다 이 보통이 아니라는 내용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12강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부터 12강을 합니다. 그래서 금수, 금수 이렇게 지방 전샘도 올라와서 자원자들은 와서 30분씩 2강씩, 1강씩 할 건데 와서 이제 뭐 북방에서 올라올 것이고 장애진담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것이고 막 등등등 이렇게.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면 말씀이 뭐길래 여러분 이곳에 뭐 강단 단 하나 차이지만 올라오면 달라의 느낌이요. 뭐 앞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요 종되었다는 얘기는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주인이라고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견차반 이런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살고 허세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푼 가진 거 가지고 크게 있는 것만 하나님의 순간 코막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벽제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우리 안 갈 것 같죠? 반드시 갑니다. 그쪽에.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애씀조차도 은혜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죠? 우리가 진액을 퍼올리는 게 아니에요. 진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감히 말씀을 연구를 하고 스타디를 하고 막 묵상을 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막 이것저것 껴맞춰갖고 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둡게 하면요 온갖 걸 많이 봐도 성경을 가지고 딴 얘기 하는 사람 돼요. 우리 그 철학자 있잖아요. 동국대 모교수. 뭐, 이렇게 도울 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 로마서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확신있게 하고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쭉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내 마리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를 꺾으시고 이방인 사람들을 돌 감람나무를 들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남은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11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꺾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대거 회개를 하고 돌아올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끝입니다. 어떤 징조가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뭐 지진이 오고 화산 폭발하고 백두산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저한테 편지가 매달 와요. 또 왔어요. 이번 주에 신천지 와가지고 무슨 한계청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 했다고 교회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 매달 그걸 와요. 보면서도 야 참 열심이다. 어찌나 전달라고 애를 쓰는지 부끄럽기도 하면서 열도 나고 답변 쓸까 하다가 에너지 낭비될까봐 못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거룩을 향한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룩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흠과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곤고하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그렇죠? 곤고하다는 말 어느 뜻이 뭐냐면 빨래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안에서 바깥으로, 한쪽은 밖에서 안쪽으로 계속 돌리는 게 뭐 이게 곤고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자기는 참 곤고하다. 이 안에 죄가, 의를 행하고 싶지만 죄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지만 사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모습을 계속 본인이 호소하듯이 말을 해요. 이거 딱 한 다음에 8장 1절로 딱 넘어가요. 해방되었다. 거기서 사단을 운운한다랄지, 영적 문제를 운운한다랄지, 과거의 상처를 운운한다랄지, 자존감을 얘기한다랄지,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곧장 은혜 가운데로 쏙 들어가요. 그 논리 정연한 사도 바울이 그랬을 줄 모르겠냔 말이야. 그 얘기는 이 공감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어느 순간에 취소가 되고,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서 딱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영 위치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원이 어느 순간에 취소가 되고, 우리 구원이 어느 순간에 탈락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병등이 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계획이 전면 불가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다뤄봐가지고 아니면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영세전에 계획하시라는 거라고요. 그분이 버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구원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돌도 안 되고, 그렇죠? 서로 이견도 없는 완전히 통일된 상태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구원시켜놓은 다음에 삶을 보고 취소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날 보기에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은 너무 연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 바울이 말처럼. 바울이 공고하다면 우린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늘 못 나가고 머뭇거리고 엎어지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된 평가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구원이 그걸 느끼는 사람 감사하죠. 그럼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 늘 낙담 가운데 늘 떨어질 것 마냥 그 위기를 늘 느끼잖아요. 근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원이 요때 실수, 실패, 좌절들이 우리 구원을 영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 한번 가져보세요. 어디 그런 말 나와 있는, 그게 그런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 다 있는데 이 부분이 구원과 연결이 안 되어지면 뭔가가 그것 또한 논리예요. 그것 또한 논리고 짝 맞는 것밖에, 이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과 맞닿아야 돼요. 성경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통한, 성경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통한 성경의 전도가 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말을 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내리끄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는 의미예요. 이 복음이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계속 내가 그만큼 살아내야 돼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늘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2장 10절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한평생 순종의 싸움을 싸우면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욕심의 모양으로 보내어 욕심의 죄를 정하사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깨끗하게 정해버렸어요.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4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애쓸 수 없음과 왜? 여기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뭘 요구하냐?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잘 지키셔서가 아니라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율법이 없었으면 몰랐어요. 율법이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죠? 근데 이것에 동의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또 그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순종해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종으로 한 평생을 사게 된다고 말, 이것이 거룩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거룩을 이뤄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경험과 체험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언제 거룩했냐고요. 대신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었다. 부터 시작해서, 너를 계속 거룩하게 이끄신다는 말씀들이,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고, 아담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가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보면 아니야. 내 모습 보면. 하지만 그렇게 믿어나가는 과정이 성화라고요. 뭘 행동을 중지하는 게 성화, 이것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라가 아니라 계속 순종을 향한 싸움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려고 계속 흉내내고 그렇게 도전하고 나아가고 또 바라보고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묻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옛 본성을 거스리고 계속 이 싸움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싸워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에 갔는데 연대장님이 탁 이렇게 조목사님 술 총탄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술 내기 줄 알 건데 술을 딱 주는 거예요. 제병 마셔. 아! 이병 최영식 환영이 와 뭐. 술을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지만 신학생인데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율법이 있을 텐데 그 술을 머리에 이렇게 확 보세요. 막걸리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인이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연대장 대령이 말동이 옆에 딱 앉아있는데 14명 앉아있고 주임상사 원사 정작과장 다 있는데 그 술을 탁 이등병이 163cm 깎아, 그냥 이등병 쫄아갖고, 신발도 커가지고, 쑥! 보니까, 선배들, 고참들이, 아이, 환자 왔네. 아이, 도라이 왔네. 이러고, 이제 다들 이제, 그냥 파장됐어요. 야, 정리해. 고참이 이제, 유르고 집합, 이거죠, 이제. 유르간 폐석이 쫙 깔려갖고요. 얼차례밖에 딱 좋아요. 전 그때 연대장이 불러갔어요. 뭐 하다 왔냐? 신학생입니다. 너 내 당번에. 그래서 연대장 딱가리 당번 돼갖고요. 그 1년을 생활한 거야. 그러다가 상병이 된 거야, 이제. 또 인사과 하니까 휴가 보내주고 연첩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 가서 한 대도 안 맞고 제대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단장 별 세 개짜리 술 겁에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거를 묻고 생각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만큼 순종할 기회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막 영화 밤새워 보고 다음날 찜질방 되고 출근하고 점심 때 또 스타들 조직 뭐 하고 또 막 나가 정오 찬양 같은 거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피폭 쓰러진다니까요. 이게 뭔가가 그 에너지 뭐가 이 에너지 뭐냔 말이에요. 이쪽은 아예 어두운 거예요. 이쪽은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계속 본질상 진녀 자녀의 그 삶의 흐름을 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 사실 물러갈지도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 묻고 생각하고 의지로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인생이 주 앞에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막 오른팔 쓰던 것을 왼팔을 쓰는 이런 성화가 아니라 변화, 딱 보게 변화도 성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었네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 우리 로마서 6장 19절.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의에게 계속 나를 계속 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나를 계속 내어주고 의지적으로 옛 본성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옛 본성은 살아있다고요. 성경 보세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옛 본성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 있지만 사단의 지배는 못하지만 계속 공격한다고요. 계속. 여기에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개마다 다를 거예요. 이 싸움에 계속 있지 않으면 순종은 말뿐인 거예요. 무슨 순종이요? 어떻게 순종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외적인 거 잘 감당하시죠. 내적으로 주 앞에서 순종을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묻고 생각하고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엎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6장 22절 그 아래 부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 거룩함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가 언제 맺었냐고요. 네? 로마서 성도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교회 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냥 가불이 돼갖고 로마인들이 교회 쫓겨났다가 로마교회 돌아오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중요한 보직은 다 맡고 있는 거야. 갑을이 바뀐 거는 순간에 난장판이야. 막 싸우고 싸우는데 그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한 열매를 너희가 맺지 않았냐? 이런 말하는 거야. 열매를 보게 되면요, 거룩한 열매는커녕 그냥 곤장 맞아야 돼요. 근데 그들 향해서 바울 입장이 뭐냐? 거룩한 열매를 너희가 맺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열매 맺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거 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현대 성경 보세요.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 몰라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계속 물으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의지적으로 거스르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12강을 잘할 수 있다 그것과 달라요. 27강을 잘할 수 있다 그것과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12강이요. 15강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7강에 80강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것만이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충실히 정리한 내용인지 몰라요. 계속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계속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구원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종시켜 나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주고 삶의 곤고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때마다 자빠지고 낙담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 모습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곧장 복음에 뛰어들어가는 모습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여러분 그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세상생활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 개인 몸만 책임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한번 가정 꾸며보세요. 애 챙겨야 되지, 남편 챙겨야 되지, 아내 챙겨야 되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지금 믿음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 믿음이 성장하기 부탁을 드리고 거룩한 열매를 열매가 뭐냐? 거룩한 계속적인 복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복종을 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인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전 교역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 목사님이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셔갖고 다이어리 줬어요, 다이어리. 아십니까? 스리피 다이어리? 아, 모르세요? 스리피? 그러니까 다이어리의 지존. 다이어리의 다이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존이 어마어마한 그 비싸요. 비싸고 이게 좋은 건데 요즘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귀해서. 근데 딱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면은 야, 이 큰 계획을 여러분 출애굽 하는데 계획 세워 출애굽 했다. 가능했을까요? 계획 세우다가 난장판 돼갖고요. 네 편 돼갖고 싸우다 끝났을까 아마도. 아니 알 수 없는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인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건넜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쭉 지나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경험했다고 되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묻고 생각하고 계속 이 복종과 순종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싸움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그건 그거고 삶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좀 넘어가서 우리 1장 6절 말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1장을 보셨는데 빌립보서를요. 저는 참 어느 순간부터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맥락 없이 쭉 뽑아가지고 내가 이 의미가 좋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맥락적으로도 내용이 너무 맞고 실제 이 말씀이 성경 전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날 포기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 혹시? 생각 잘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지를 본인들이 무슨 발견을 해야 되고 발견한 것이 맞다라면 그 사람들이 가다 할 부분들은 계속 나를 순종하면서 복종시켜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육신적인 옛 본성을 거스리며 싸우는 싸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막 흑암을 꺾고 이런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 이 지성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머리 쓰라고 머리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제비 뽑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은혜에서 나온 결론은 인본주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꿈물에 닦은 제비 뽑아야지 예를 들면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주신 지성과 은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에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복종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종속되는 것 같아. 여기에 종속 안 되면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자유 같아요?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성경 전반 서신서의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이에요. 네가 은혜 자유롭냐? 네가 의의 자유롭냐? 결과적으로 너희는 매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매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매이고 싶습니까? 중간 없어요? 자연인 난 아무것도 안 믿는 중간 뭐가 있는 것처럼 중간 없어요? 이 교집합 이런 거 없어요? 4일은 이쪽에 있고 3일은 이쪽에 있고 그럴 수 없어요? 양다리에 있을 수 없어요? 대구와 광명에 동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쪽에만 거주할 수 있어요. 한쪽에만. 태어날 때 여기에요. 여기.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다고 해도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여기 지배받는 거예요. 끝내 사망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죽음과 사심이 동시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과 함께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이신 것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TV가 아니라 컨텐츠가 아니라 내 삶에 맞다라고 이것이 계속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러나 어떨 땐 좀 느리게 보이기도 해요. 어떨 땐 조금 빠르게 보이기도 해요. 어떨 땐 조금 과하게 못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조금 더 가고 싶을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이겠지만 한평생 우리가 이것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순종이란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 순종이라는 말이 언약과 주신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이끄실 거예요. 전 죽을 때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신 많이 못 봤어요. 다 숨을 턱턱턱 할 때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것이 주 앞에 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문이고 이것이 영화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가장 성장 많이 했을 때, 가장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때일 때, 그때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을 향한, 거룩은 내가 막 그냥 뭐 향수 은혜란 거 뿌리고 거룩하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크심과 복음에 계속 알아가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고 거스르는 것들과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부탁을 드리고 막연한 그냥 이런 것 저런 거로 무장했으니까 나에겐 준비가 다 된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계속 맺는 부분들이 삶 가운데 연속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계속 옛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문제에 탁 걸리면요. 거의 다 쓰러집니다. 정신 차리면 3개월 가 있고 정신 차리면 1년 가 있고 이게 아닌 거 알면서 못 놓고 있고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 사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확장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성화를 향한 삶 속에서 속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바른 방향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믿음과 어떤 삶을 드리면서 인도받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귀국하는 우리 칠레에 있는 지금 피니셔 사역팀들 너무